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삼이 보약입니까? 밥새끼가 보약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인삼은 비상시나 먹는 겁니다. 인삼 안 먹고 매일 똑같은 밥 먹고 건강한 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마저도 일탈을 꿈꾸어서 너무 자극적인 걸 쫓아다녀요. 그래서 기도원파가 생기고 은사파가 생기고 성령파가 생기고 이상한 집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번 주일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히 간사들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 신앙의 일탈을 꿈꾸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자라도록 돼 있습니다. 애들 크는 거 보면 뭐 매끼 인삼 먹여서 키우는지 별로 없어요. 그저 야단 맞고 또 징징 울고 잠들고 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또 흙탕물에 뒹굴고 또 야단 맞고 그렇게 하찮은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꾸준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인사하세요. 저도 이런 거 아주 싫어했는데 3일 교회 와서 아주 제가 배웠어요. 처음엔 오글오글거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해보니까 다짐도 되고 좋더라고요. 사람이 뭐든지 표현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안 하는데 뭐 속으로 사랑하면 됐지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고백을 못해서 헤어졌어요. 고백을 못해서. 자, 오늘은 땅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땅참 좋아하죠.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 오늘 15장, 실질적으로는 지난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또 오늘 본문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 땅이 아니고 이제 본 내륙인 서편 쪽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첫 번째 대상이 유다 지파에 대한 제비뽑기로서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유다 지파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 다음에는 요셉,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땅이 분배가 되는데 지금 지도가 없으니까 좀 설명드리기 힘들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둥그렇게 놓고 보면 유다 지역은 완전히 요단강을 끼고 정한복판입니다. 그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일 많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유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이 다그 유다 지파 분배받은 땅 속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유난히 이뻐서 유난히 뭐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분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땅 분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적 메시지가 사실은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땅을 좋은 땅을 받았고 또 많은 땅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뭐 어줍지 않게 말을 잘 들어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유다의 실체를 폭로해 볼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험난한 과거가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군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8장 11절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약해서 읽읍시다. 11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얼마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본 집으로 보냅니다. 다말의 남편, 다시 말해서 유다의 아들이 죽죠. 죽으면 계대보존법에 의해서 어쨌든 그 후손, 동생들이 다말에게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대가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는 창기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생산을 해내죠. 유다가 그런 참 글로도 표현하기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그 앞장 37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자, 37장 앞에 보세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실질적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도록 한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집에서 며느리와 말도 안 되는 불륜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랬던 유다가 후에 엄청난 인생의 곡절 끝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을 보십시다. 43장 창세기 8절을 좀 볼까요?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9절 시작. 자, 이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큰 변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어떤 변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팔려가서 생사를 모른 채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는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다른 형제 하나가 또 볼모로 잡히는데 그때 유다가 담보를 보증을 해요. 그리고 44장을 보세요. 44장 25절 4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절 예, 이게 누가 앞에서 하는 얘기냐면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동생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가정사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픈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얘기하겠죠.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 두 아들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해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그 형 유다가 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겐 배다른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아내가 넷씩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는 배다른 형님이에요. 근데 이 형님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한 말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건 누굴 가리켜 한 말일까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만을 내 아내, 내 아들로 아버지는 알고 사랑했고 끔찍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화들짝 영혼의 움찔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지금 보세요. 형 유다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동생인 줄도 모른 채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풀어내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른 아내는 우리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오로지 한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식은 유일하게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앞에 총리로 앉아있는 요셉과 지금 볼모로 붙잡혀있는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형 유다의 입에서 요셉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나만 피해를 입은 자인 줄 알았더니 세월을 겪고 가정의 큰 풍랑을 겪어내면서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니까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형님들도 피해자였구나. 아버지가 끔찍이 나를 편애한 까닭에 그리고 내 어머니만을 여인으로 취급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한 아버지에서 난 이 형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아들 취급 못 받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었을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나만 당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형님도 많이 아팠겠구나. 이걸 지금 요셉이 유다라는 형님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집안에 엄청나게 불어닥친 자식이 이루어지고 생사가 불분명한 풍랑이 불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째, 야곱은 그의 성격상 죽어도 할 수 없는 고백 하나를 합니다.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이 아들만은 안 된다. 이 아들마저도 이룰 수 없다. 이미 요셉은 잃었거든요. 야곱에게는 요셉은 지금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또 데려간대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터쳐나와요. 내가 잃으면 이르리라. 이미 가정의 깊은 슬픔과 모든 풍랑을 겪으면서 그는 그 고난을 뚫고 서서히 하나님의 경륜과 맞닿아 가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과 기쁨, 살고 죽는 게 결코 내 손에 있지 않구나.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절대 야곱의 기질상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그렇게 빈 웅덩이에 벌거벗긴 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치웠던 형님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혈육이죠. 친혈육이죠. 한 뱃속에서 난 자기 동생이죠. 그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형님들이 자기 아들들을 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이 아들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루벤이 한 얘기예요. 또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어닥친 큰 환란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는 도저히 이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루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루벤.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업으로부터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레위, 시므온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던 경험이 있어요. 겨우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 세김이라는 곳에 말뚝을 받고 정착을 하려는데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큰 병고를 당하죠. 이 소식을 접한 오라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겜성에 피해 복수극을 벌여요. 이때 야곱이 흰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하면서 뿜어냈던 슬프디 슬픈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너희가 나로 죽게 하는구나. 그 두 주인공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도 장자라는 기업받을 자리에서 비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가 유다예요. 그 유다는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동생을 애굽에 팔아 주동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와 통관을 하여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온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중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픈 절망을 경험한 유다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 지파에서 나도록 설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15장 보시면 63절을 보세요. 15장 6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그렇게 수많은 풍랑을 겪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그림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점령하지 못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는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입니다. 장차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웅크리고 이곳을 여전히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던가요?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시집을 읽어요. 시집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시가 눈에 띄는데 도종환 씨가 쓴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 제목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참 이 시를 보면서 뭘 보냐면 말씀의 힘을 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절망을 만나도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그 절망을 덮고 푸르게 꾸준히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내 모습 속에 내 꼬라지를 보고 절망하다가도 빙긋이 웃죠. 걱정하지 마라. 태근아, 너보다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풀스토리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대신하는 샘플 마냥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징그럽게. 우리 어머니들이 애매기는 자식들 보면 혹시 여기도 그런 소리 들으며 자란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도두 말고 너 같은 새끼 하나 놔라. 끔찍하죠. 그래서 지난 특세에 왔던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자기 같은 자식 나올까봐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겁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인간 나오면 감당이 안 되겠더래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대구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동창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런데 내가 손 안 댄 거는 다 잘 됐대요. 근데 뭘 손 안 댔는데 네가 그랬더니 자식을 자기가 손을 안 댔대요. 근데 그 자식들이 진짜 다 잘 됐어요. 뭐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애들이 반듯하게 신앙적으로 잘 컸는지 그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손댈 겨를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인간은 정말 이 도정환 씨가 여기 표현한 담벼락 같은 존재예요. 칙칙한, 말 안 듣고 습기 차고 징징거리는. 그런데 말씀은 담쟁이 넝쿨 같아요. 역사의 절망을 넘고 흑암의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이 갈렙의 신앙은 갈렙의 신앙이 아니라 갈렙의 신앙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리고 14장을 넘어가 볼까요?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 번째 갈렙이 이 땅을 분배받았던 중요한 근거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받았던 갈렙의 은총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십 년 세월이 넘어도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만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누가 증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몇 장을 보시냐면 민수기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4장 우리 2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아멘.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처음에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신앙은 자신에게서 열심으로 생성된 신앙이 아니라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할 수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지파의 불순종으로 성지 유다 땅이 또 전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세월을 넘고 역사를 넘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누구 때의 탈환이 됩니까?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하고 마칠까요? 우리 사무엘하 5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5절을 볼까요? 5절 다윗 때의 경우를 설명한 거죠.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뭡니까? 누구 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탈환이 되죠? 다윗 때 탈환이 되어 30년 이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 성을 탈환한 것은 다윗의 신앙이나 그의 용기나 믿음 이전에 누구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언약대로 절망의 불순종을 넘고 인간의 의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역을 겪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야인부터 40년 동안 바람에 불려다니던 모세를 컨택을 하세요. 부르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고통을 알고 보시고 듣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감춰진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성경이 감춰 놓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그 근거와 기초가 항상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열심과 신앙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갈렙처럼 푸르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깃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이 쳐도 언약이 빠진 깃발과 소리침은 허공에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공동체는 민족의 새 대안이 되고 민족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려면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했던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신앙의 기계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뭐 말씀하냐? 죽어도 말씀이에요. 죽어도. 화투쟁이들은 죽어도 고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말씀이에요, 말씀. 왜? 나는 죽어 없어져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불순종하고 뒤로 자빠지고 뭐 개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진상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만해라. 가자. 또 붙들어 올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이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3.1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담쟁이 넝쿨처럼 절망의 벽이, 인간의 불순종이, 나의 못남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손에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나를 구속하실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들리어 그 수모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열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이 내가 서 있는 근거여야 합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나를 손에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내가 일어섬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못 박힌 손으로, 상처난 자리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손에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아버지 언약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 앞에 참된 비전, 참된 열심, 참된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